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와 함께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은 5장 5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그 5장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우리의 몸은 후패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신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성령의 보증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몸을 가진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며 신자들 안에 내주시는 성령님은 그 보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낡은 집을 떠나서 직접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감격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육신을 입고서 평안함을 느낍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사랑하지요. 우리는 수년 전 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몸 안에 살아왔습니다. 이 몸에 익숙해져 있고 그 안에서 평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안함을 이 몸 안에서 느끼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이 기록한 거거든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이 몸을 떠날 때 주님과 함께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어떻게 그토록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 안에 살고 있으므로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8절을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보다 더 정확한 번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과 더불어 평안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몸 안에서 평안한 것과 주님과 더불어 평안한 것은 대조적인 거잖아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요?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은 육체입니다. 변해야 할 것도 육체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을 세대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변화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잠을 자는 것도 육체이고 부활하는 것도 육체입니다. 부활은 영이나 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 즉 일어선다 하는 뜻인데요. 일어서는 게 뭐겠어요? 몸 아니겠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써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9절을 보실까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심쓰노라. 심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필로팀이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영광으로 여기다, 야망을 갖다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심쓰다라는 말로서 번역된 단어와 같은 겁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심쓰라. 즉 자기 자신의 일에 마음을 쏟으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심쓰노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께 연락 되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야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반겨질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 받는 바 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이 되십니다. 즉 지혜와 거룩함 그리고 구속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를 보시며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완전함에 더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100%를 가졌을 때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으로 부름받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매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일이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생활방식을 결정짓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늘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인정받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인정받기 위하여 힘쓴다는 것은 정상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누르고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노고 뒤엔 자기 이름만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성경학자 중에 켈멜 몰간이라고 한 박사가 계신데요. 그가 이 문제를 얼마나 씨름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학교 교사였다는 거예요. 아주 그 부름 받는 그 시간이 아주 엄숙한 시간이었는데 그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너는 말씀의 사역을 위하여 구별되었다. 이제 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느냐? 위대한 설교가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러한 어떤 그 물음이 이 캠벨 몰간 박사에게 온 것이죠. 그때 박사께서 맨 먼저 떠오른 생각은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곧 그에게 다그쳐 묻기 시작하셨대요. 너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느냐? 마침내 몰간 박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찬양을 받으실 주님, 저는 무엇보다도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기꺼이 무명의 설교자가 될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캠멜 몰간 그분을 종으로 삼으셔서 위대한 설교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 그러한 이 몰간 박사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죠. 그것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저를 취하시고 깨트리셔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 저 김성근 목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주님, 저를 취하셔서 깨트리셔서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종, 그것보다도 그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너무 관심이 많지 않나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45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라고 말이죠. 이것은 아주 명료한 표현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는 것 아니신가 말이죠. 물론 야심이 있는 것 중요하죠.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는 것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너무 하나님을 향한 사명과 소명 이것을 떠나서 너무 야망으로 차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주실 만한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킬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우리의 봉사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거거든요.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그분께 인정받도록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은 문자적인 심판대, 즉 베마를 말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에는 아직도 베마 그 심판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에 갔을 때 그 폐허의 사진들을 보게 되고 찍게 되고 그랬는데, 그곳은 고린도의 재판관들이 그 시민들을 재판하던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오직 신자들만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심판은 신자들의 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 원죄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그 심판은 우리의 상급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라고 말할 때 거기에서 우리란 표현은 신자들, 성도들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행한 일들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생활을 했으며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될 때에 이 낡은 옛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사용했는가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욕망뿐만 아니라 빌립보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더 오래 살고 싶다는 그 소망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전파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서게 될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나오는 그 심판 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주의 강령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간들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마음씨 좋고 엄하지 않은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자유주의에서는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과 인간의 보편적 형제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가장 치명적인 교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짜 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겉만 번들르르하고 핵심이 빠진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임에는 틀림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의 엄청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오늘날 지옥에 관하여 결코 말하지 않는 강단들이 많잖아요. 심판이나 형벌에 대한 설교는 거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결과 오늘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진리가 소홀해졌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은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정히 책임질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여 하려 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흠 없는 경책을 선포할 때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벼락을 치듯 호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말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권고하는 취지는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알리려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인기를 얻으려는 방편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흔히 들을 수 있는 감미로운 속삭임은 오히려 불안케 합니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인간이 되기 위한 심리학적인 방법들이 오늘날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했다면 심리학적인 치료도 여러분을 완치시키지 못하고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락한 죄인의 결국은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옥에 빠지고 말 것이니까요. 환경이 그 사람을 의인으로 선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비유에 거슬릴지는 모르시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청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꾀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고 세움받게 되고 심판받게 될 우리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을 계속 보실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미쳤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미쳐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그들을 위함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14절,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산자로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는 표현은 종종 오해되어 왔습니다. 그 의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제한한다고 여겨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것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뜻은 우리를 격려하고 사기를 고취시키고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인류는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이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는 우리의 대표로서 옛 창조의 머리였습니다. 그 옛 창조는 아담을 통하여서 시험대에 올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아담은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며 그와 함께 모든 인류가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망의 계보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이제 모든 인류는 죽음의 선고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생명은 거두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말한 것은 생명의 끝을 가리킨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는 구별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지만 산 꼭대기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왜요? 거긴 사람이 없으니까요. 거룩한 곳에서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골짜기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골짜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죽음의 장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14절 말씀 좀 보실까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것. 우리 모두가 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되니까요. 그러나 모두가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모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의 모습 가운데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강의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2011년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법을 제시한 책 프란시스 가드너 헌터가 지은 직통기도, 직통응답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